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향한 아버지의 사랑이 다함없고 변함없으시다는 것을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말씀을 통해 이 아침 우리를 향한 그 아버지의 마음을 다시 한번 깨닫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사랑이신 아버지께 우리의 온 마음과 정성과 생각을 모두어 예배드립니다. 하나님, 이곳에 임재하셔서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8장 10절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28장 10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부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내가 잡힌지라. 거기서 주수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이래로 삼고 이리로 넣었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 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 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 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함께 봅니다. 야곱이 잠을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든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아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우리가 앞으로 야곱을 살펴볼진데 야곱의 고백이 진정으로 우리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린 요즘 수요성경 공부를 통해 사사기의 말씀 마지막 부분을 살피고 있는 중입니다. 사사기의 핵심이 사사기 결론부에 드러나면서 성경이 수백 년 후에 이스라엘의 아수르와 바벨론에 의해 멸망을 당하는데 그 이유와 원인이 어디에서 기인했는가를 사사기의 말씀을 통해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사기의 주제는 사사들을 통한 큰 승리와 그들이 누렸던 평화가 주제가 아니라는 거죠. 사사기의 내용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깨달은 건 사사기 시절에, 아니 사실 이스라엘은 모든 시절에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중요시 여기지 않았고 하나님 우선순위에 두기보다 하나님이 주신 것 때문에 그 주신 것을 더 견고히 하고 더 많이 얻으려고 하나님을 수단 삼는 데까지 나아갑니다. 거기에 멈추었으면 좋았을 것을 그들은 세상에서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해 세상의 신들마저도 함께 섬기는 우상숭배와 하나님을 동일하게 섬기는 시절까지 나아갔습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는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을 저버린, 하나님과 약속한 언약을 저버린 그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고 계신가를 밝히고 있는 책이 사사기이기도 합니다. 사사기는 당신을 저버린 이스라엘 백성을 끝까지 저버리시지 않으시고 당신의 약속에 끝까지 신실하신 하나님을 소개하는 책이 사사기입니다. 그래서 사사기 강해를 시작하며 제가 사사기의 부제를 두 개를 달았습니다.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 사사기를 읽으면 소망이 전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그분의 사랑은 변함이 없다는 겁니다. 두 번째 제목은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이라고 붙인 적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하나님과 무관하게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스라엘 나라가 망하게 된 이유가 무엇에서 기인하고 있는지를 사사기라는 책이 밝힌다라고 했습니다. 한 나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파국의 원인은 그 나라의 군사력의 부재도 아니오. 국력, 그러니까 경제력이 약해져서 그 나라가 파국을 맞이하였다라고 성경은 밝히지 않습니다. 그 문제가 영적 문제임을 성경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아이러니하게 로마인 이야기 같은 걸 읽어보아도요, 로마가 멸망한 이유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저자인 그 일본인 저자가 뭐라고 밝힙니까? 그들의 영적 타락에 기인하고 있다라고 로마인 이야기도 밝히고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의 파국의 원인은 그들의 영적 문제와 밀접하게 관계가 있다는 것을 사사기는 지적합니다. 사사기가 두 가지 그 영적 문제를 지적하는데, 한 가지는 말씀을 맡았던 레위인, 그 제사장이 그 말씀을 자기 욕망을 이루는 수단으로 삼았다라는 것을 19장과 17장, 18장, 19장에서 보여주었다면, 마지막 19장, 20장, 이게 좀 약간 교집합이 있긴 하지만 19장, 20장, 21장에는 그 레위인의 그릇된 자기 객관화가 두 번째 문제라고 밝히고 있는 거죠. 첫 번째는 이해가 되시죠? 말씀을 맡은 자들의 실패. 그러니까 사사기에 나왔던 사사들 중에 온니엘, 그리고 삼손에까지 이어지는 12명의 사사의 공통적인 특징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그저 하나님은 복 주시는 하나님 수준입니다. 지도자가 하나님 그분에 대한 지식이 없었기에 이스라엘 모든 백성도 하나님이 주시는 복에 연연해하고 그 복만을 향해 나아가게 된다는 사실도 우리는 살펴보았죠. 그리고 말씀을 맡은 레위인과 제사장들조차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고 그 하나님이 주신 그 복만을 위해 걸어 나아가는 삶 때문에 이스라엘이 이토록 파국에 치달았다라는 것이었는데, 두 가지 결론이 있는데 두 번째 결론에서 다시 한번 레위인을 떠올리며, 레위인이 말씀 앞에 그릇된 자기 객관화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망하게 되었다라고 사사기는 직접적으로 밝힙니다. 그릇된 자기 객관화라는 표현을 제가 사용했는데, 바꿔서 설명해 볼까요? 말씀을 맡은 자나 말씀을 듣는 자 모두가 말씀 앞에 자기를 비추는데 실패했다, 이 말입니다. 말씀 앞에 자기를 비추는 것 실패한 이유로 말미암아 그들이 그와 같은 파국을 맞이하였다. 여러분, 그릇된 자기 객관화의 모습을 사사기 20장에서 어떻게 보여주었던 걸 기억나십니까? 저는 옛날에 사사기 19장과 20장을 읽을 때 통쾌했습니다. 레위인의 첩을 밖으로 끌어내어 집단 성폭행을 했던 비류들과 그들을 보호하였던 베냐민 족속을 이스라엘 11지파가 가서 쳐 없애는 것이 19장과 20장의 내용 아닙니까? 그러나 그곳 가운데 묻혀져 있던 이야기는 철저하게 레위인이 그릇된 자기 객관화를 통해 이스라엘 전 지파를 선동했고, 자기 의로 똘똘 뭉쳐진 이스라엘 11지파가 하나님이 전혀 원치 않으신, 하나님이 세우신 적 없는 심판자의 역할을 자처해서 그 일들을 행하는 것이 똑같은 죄인이라는 사실을 밝히고 있다는 사실을 뒤에 알게 되었죠. 여러분, 20장에 나왔던 레위인은 종교인입니다. 오늘날로 치면 목사입니다. 그런데 목사에는 누가 있습니까? 첩이 있습니다. 이유불문하고 첩이 있다는 것은 음행입니다. 그런데 이 레위인이, 종교인이 음행합니다. 성경은 한 술 더 떠서 그 첩을 뭐라고 밝히는지 아십니까? 아이를 낳기 위해 얻은 첩이 아니라 성적 만족을 얻기 위한 첩이라고 밝힙니다. 그리고 그 첩이 집을 나갔죠. 그 첩을 찾아오는 과정에서 이 레위인이 기브아에 머물게 된 사건이 사사기 20장의 배경이 됩니다. 하룻밤 그 집에 머물려고 들어갔는데 기브아의 비류들, 그러니까 불량배들이 그 집을 둘러싸고 남자를 내어놓으라, 오늘 너희 집에 들어온 그 레위인과 하인을 내어놓으라, 우리가 그들과 관계하겠다, 무슨 말이죠? 동성 연애자들이 몰려와서 그 남자를 내어 놓으라고 한 겁니다. 그때 이 집의 주인과 레인이 취한 행동이 무엇이었죠? 여러분, 그 첩과 딸을 내어주기 전에 그 집에는 하인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레위인과 그 집 주인이 행했던 행동이 무엇이었죠? 그 집에 가장 힘없고 연약한 존재인 자기 딸과 첩을 내어줍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밤새 집단 성폭행을 당해서 그 집 앞에 엎드러져 있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죽었다 라고 하지 않습니다. 엎드려져 있었다 라고 했습니다. 의도적으로 성경은 그들의 숨이 붙어 있었다라는 것을 증명했죠. 그런데 이 레위인이 자기가 당한 수치, 자기가 당한 치욕을 풀기 위해 자기 첩을 12토막 내어서 이스라엘 모든 지파에게로 보냅니다. 그로 인해 분기팽창한, 어떻게 보면 11지파 입장에서는 당연한 일 같습니다. 이런 악을 전에도 본 적 없으니까 이 악을 징벌해야 한다는 명분하에 이스라엘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레위인에게 자초지종을 묻습니다. 그것이 사사기 20장 3절에 나옵니다. 한번 찾아가 보시겠습니까? 사사기 20장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올라간 것을 베냐민 자손이 들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이 악한 일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우리에게 말하라 하니. 자, 이제 드디어 레위인이 자기가 한 행동을 진술합니다. 그죠? 뭐라고 진술합니까? 레위 사람 곧 죽임을 당한 여인의 남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내 첩과 더불어 베냐민에 속한 기브아에 유숙하러 갔더니 기브아 사람들이 나를 치러 일어나서 밤에 내가 묵고 있던 집을 에워싸고 나를 죽이려 하고. 여러분, 방금 19장에 말씀드렸던 대로 기브아 사람들은 레위인을 죽이려고 하지 않고 사랑하려고 했습니다. 그죠? 동성연애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지금 기브아 사람들이 다 한 것도 아니고 기브아 사람들 중에 불량배들이 한 행동을 기브아 사람들 전체가 한 것처럼 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 첩을 욕보여 그를 죽게 한지라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첩이 그들에게 집단 강간을 당하고 죽었다라고 밝히지 않습니다. 어떻다고요? 그런데 이 사람이 6절에 뭘 행합니까? 내가 내 첩의 시체를 거두어 쪼개어 이스라엘 기업 온 땅에 보냈나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중에서 음행과 망령된 일을 행하였기 때문이라. 이 레위인의 선동에 이스라엘 11지파는 이스라엘에서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라는 명령 아래 자기 형제 베냐민 족속을 죽이기에 이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말이 사실이었습니까? 아니죠. 앞에 19장을 한번 살펴보시겠습니까? 19장 25절입니다. 무리가 듣지 아니하므로 그 사람이 자기 첩을 붙잡아 그들에게 밖으로 끌어내매 그들이 그 여자와 관계하였고 밤새도록 그 여자를 능욕하다가 새벽 2명에 놓은지라. 그럼 제가 하나 질문해 봅시다. 여자가 살아있습니까? 죽었습니까? 살아있습니다. 26절입니다. 동틀 때에 여인이 자기 주인에 있는 그 사람의 집 문에 이르러 엎드려져 밝기까지 거기 엎드려져 있더라. 왜 상세하게 이 여인의 상태를 성경이 주목하고 있죠? 살아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살아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질문해 봅시다. 아내가 아니라 첩이라 할지언정 한때 사랑했던 여인인데 그 여인이 밤새 밖에서 집단 강간을 당하고 있는데 정상적인 남편이라면 방에 누워 잠을 잘 수 있습니까? 못 잡니다. 무슨 조처라도 취해야 합니다. 근데 이분은 밤새 잘 잤다는 것을 성경이 기록해 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 그 비류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지 않았다는 것을 성경이 말하면서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27절입니다. 그의 주인이 일찍이 일어나 잘 잤다는 걸 성경이 관용적으로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집 문을 열고 떠나고자 하더니. 아니, 지금 뭐부터 해야 됩니까? 자기 첩이 죽었는지 살았는지 행방부터 찾아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 마음에 그런 게 없다는 걸 성경이 밝히는 겁니다. 떠나려고 하는 겁니다. 왜요? 더 이상 이 수치와 치욕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도망가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마터면 그 집 문 앞에 그 여인이 엎드러져 있었고 그 두 손이 문지방에 있는 것 때문에 도망을 못 가는 것을 성경이 설명해 두고 있죠.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밤새 집단 성폭행을 당한 여러분 아내가 너무 끔찍하네요. 집 문 앞에 엎드려져 있으면 뭐부터 하시겠습니까? 달려가서 안고 살았는지 죽었는지 몸 건강 상태가 어떻는지 아니 그 정도라도 해야 되는 게 일반적인 사람의 도리잖아요. 그런데 이분이 지금 뭐라고 하죠? 일어나. 정말 잔인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라고요? 우리가 떠나자. 여러분 지금 이 레위인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를 성경은 조목조목 짚어놓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 레위인, 이 여인에게 관심이 전혀 없음을 보여줍니다. 아무 대답이 없는지라 이에 그의 시체를 나기에 싣고 이 남자가 생각할 때 시체입니다. 본문은 성경 원문에는 몸이라고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살아있는 몸입니다. 그리고 자기 곳에 돌아가서 돌아가자마자 29절에 뭐를 하죠? 그 집에 이르러서는 칼을 가지고 자기 첩의 시체를 거두어. 여기 거두어라고 말하고 있는 히브리어 원문에는요 시체를 힘으로 눌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이 명확하게 밝히고 있진 않지만 정확하게 밝힙니다. 이 여인의 숨이 언제 끊어진 것 같습니까? 이 레위인의 손에 의해서 열두 조각이 나누어질 때 끊어졌다는 것을 성경은 밝힙니다. 그리고 그 마디를 찍어 열두 덩이에 나누고 그것을 이스라엘 사방에 두루 보내매. 여러분 지금 이 레위인이 왜 이런 행동을 하고 있는 거죠? 아니 아까 진술하는 걸 들어보았어도 자기 중심적으로 이 진술이 편집되었다는 걸 우리는 볼 수 있잖아요. 자기 안전을 지키기 위해 불량배들에게 자기 아내를 내어주었고 그 강간을 당하는 와중에 어떤 조처도 취하지 않았고 밤새 잘 자다가 새벽 미명에 일어나서 도망가려고 했는데 아내가 문지방에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놔두고 가면 자기 명예가 떨어지니까 데리고 간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까지 해석하고 싶진 않지만 돌아가자마자 힘으로 눌러 그녀의 시체를 몸을 열두 조각 내어서 이스라엘에게 보내죠. 무엇 때문에요? 무엇 때문이죠? 자기가 받은 수치, 자기가 받은 상처, 자기가 받은 고통을 풀려는 겁니다. 지극히 자기중심적인 인생이라는 것을 성경이 고발하고 있는 겁니다. 이 모든 사건이 자기로 인해 비롯된 일이라면 자기 반성과 죄의 고백이 일말이라도 나와야 하잖아요. 그런데 이 레위인은 오직 타인의 문제만을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사기에 이 부분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지 않는 사람,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는 사람들의 모든 기준이 무엇이라고 밝힙니까? 자기 자존심이라고 했습니다. 기부와 사람들이 음행하고 망령된 일을 했다고 고발하죠. 그러나 사실 레위인 자신이 음행했고 살인을 저지르는 망령된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0장 4절 첫 서두에는 이렇게 밝히죠. 레위 사람 곧 죽임을 당한 여인의 남편이, 여러분 그냥 레위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면 되는데 성경은 의도적으로 이 원문에는 살해를 당한 여인의 남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계획적인 살해를 당했다라고 성경이 밝히며 그 범인이 누군지 원문은 조목조목 지적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레위인은 말씀에 자기를 비추어 보는 일은 실패한 사람입니다. 말씀으로 남만을 비추어 보는, 그러니까 그릇된 자기 객관하로 말미암아 증언하기 증언을 듣고 이스라엘 온 민족이 전쟁의 구렁텅이로 몰아넣는 기폭제의 역할을 하고야 맙니다. 사사기의 마지막 모습이,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는 반복되고 있지 않습니까? 사사기에 나오는 이 타락이 오늘 이 시대에 동일하게 반복되고 있는 것은 굳이 절절히 설명하지 않아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것 때문에 주신 것에 눈이 멀어 하나님을 수단 삼기를 서슴지 않는 사람들이 되어 있고요.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두기보다는 세상의 것들을 우선순위에 두고 살고 있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세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는 지경에 이르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더불어 말씀 앞에 비추어진 자기 자신을 바라보고 자신이 누구인지, 내 안에 들보 때문에 나는 누군가를 비판하거나 판단하거나 심지어 용서할 만한 자격이 없다는 사람임을 깨닫지 못하고 의분관계하여 군기팽천하여 누군가의 죄 앞에 그들의 죄를 반드시 심판해야 한다는 심판자로 자처하는 모습, 그 모습이 레위인과 이스라엘 열한 지파의 모습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그 레위인과 이스라엘 열한 지파 모든, 여기 성경에 등장했던 모든 인물들이 자기의 옳음만을 증명하려는 인생이라는 걸 성경이 밝히거든요. 여러분, 사실 기브아의 비류들, 베냐민 족속들, 이스라엘 열한 지파, 레위인, 온전한 인생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모두 자기의 옳음을 증명하려고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 역시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옳은 게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들 아닙니까? 그분의 일방적인 은혜로 하나님 자녀로 선택을 받아서 의인으로 변신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이루실 바 구원을 향해서 말씀 안에 다듬어져가는 존재이지, 우리 역시 똑같이 바깥에 있는 죄인들이나 안에 있는 죄인들이 한치의 다를 바 없는 죄인들입니다. 그런데 이 그릇된 자기 객관화를 반복하고 있는 이 레위인처럼 우리 또한 말씀에 우리 자신을 비추어보지 않고 타인들만을 비추며 나아가는 인생 아닙니까? 오히려 한 걸음 더 나아가 그 타인들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을 증명하려고 사는 사람들이 우리라는 사실을 본문을 통해 우리는 봐야 됩니다. 아니, 제가 이렇게 한번 예를 들어볼까 쉽게. 미워하는 사람들이 있으시죠? 도무지 관계하지 못할 사람들이 있으시죠?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나의 옳음을 증명하지 않습니까? 만나는 사람마다 그 사람의 부족함, 불의함,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못함을 예를 들어서 내가 그 사람을 그렇게 대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을 증명하며 사시지 않습니까? 아니, 한 걸음 더 나아가 볼까요? 말씀은 이렇게 자녀들을 교육해라, 교회 생활을 이렇게 해라, 가정을 이렇게 꾸려라, 남편을 어떻게 대해라, 아내를 어떻게 대해라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서 배운 교육과 가치와 철학이 있습니다. 그것이 훨씬 우리가 보기에 좋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어떠해도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 가치와 그 방법이 훨씬 옳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시간을 쓰는 것이 우리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이야말로 나의 옳음을 증명하는 전쟁터가 되어 있다는 사실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성경이 이걸 지목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의 옳음을 세우기 위해 얼마나 많은 사람을 희생시켰습니까? 그런데 로마서는 뭐라고 밝혔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땅에 의인은 없고 스스로 옳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도 없고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사람도 없습니다. 라고 성경은 밝힙니다. 그리고 믿는 우리에게 다시 한번 로마 3장은 말했죠. 오직 의인은 하나님 그분에게로부터만 나오고 그분을 벗어나면 각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갈 뿐이다. 그렇게 성경이 말했죠. 여러분, 제가 여러 번 이 부분을 지금 반복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는요, 나의 옳음을 증명하는 곳이 아닙니다. 또는 나의 반대자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자리도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는 주님의 선하심과 주님의 온전하심을 증명하고 드러내는 자리여야 나의 소견이나 선동하는 목소리가 아닌 오직 주님께로 시선을 맞추고 걸어가기를 애쓰는 자리가 우리의 인생의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 삶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모습은 레위인이나 이스라엘 열한 지파나 우리나 동일하다는 사실을 주목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린 지난 시간 하나님께 주목하지 못하고 그 영성훈련에 실패했던 이삭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에만 시선을 빼앗긴 나머지 하나님이 그들을 깨우시려고 그들 가정에 폭풍을 보내셨다는 사실을 살펴보았죠. 여러분, 그 폭풍으로 말미암아 그 집의 구성원들이 드디어 하나님께로 시선을 맞추었지 않습니까? 아니, 똑같이 사는 인생들이 그 하나님의 사랑에 의해서 다시 그분께로 시선을 맞추는 것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변함없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스토리입니다. 반복되는 일. 자, 그런데 폭풍을 맞았을 때 그 폭풍은 누가 맞죠? 정확하게 보십시오. 리브가와 이삭이 맞은 거지 야곱과 에서가 맞은 게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부터는 야곱이 직접 그 폭풍을 맞이하게 되는 장면을 우리는 이제부터 보게 됩니다. 여러분, 죄로 얽힌 인생이 죄를 추구하고 죄만 쫓는 인생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그 죄 가운데 함몰되어서 가는 그 와중에도 하나님은 당신의 약속에 신실하십니다. 그래서 도무지 그 하나님이 이해가 안 가는 그런 시간들이 반복되고 또 반복되고 반복되다가 그 하나님 그분 그 사랑의 가치를 드디어 깨닫게 되는 순간 우리의 삶의 내용이 바뀌어진다는 것을 성경은 반복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은 변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우리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변했다라고 기록이 되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인간의 본질이 죄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한 가지를 주장합니다. 우리가 가치롭게 여기는 것이 세상이었다가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가치로운 것인가를 발견하게 되면서 그 가치의 이동이 일어난다라고 합니다. 그 가치의 이동이 일어나서 그분께 자신의 삶을 의탁하고 소유권을 의탁하고 삶의 사용권을 의탁한 사람들이 드디어 그분에 의해서 통치를 받기 시작할 때 삶이 변한다고 합니다. 그전에는 대부분 인생들이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 것은 그 레위인이나 그 이스라엘 기브아의 비류들이나 11지파나 오늘 이삭이나 야곱에게 동일하게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게 우리에게 큰 소망이고 빛이 됩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계속해서 야곱이라는 인물을 만나게 됩니다. 은혜가 정말 많게 될 겁니다. 저는 야곱을 사람들은 이렇게 부르잖아요. 거짓말쟁이 혹은 사기꾼 이렇게 부르거든요. 저는 야곱을 다른 이름으로 불렀으면 좋겠어요. 현실주의자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무슨 말이죠? 이 사람은 보는 것만 믿고요. 귀에 들리는 것만으로 판단하고 사는 사람. 지금도 그런 사람을 현실주의자라고 해요. 바꿔 말하면 물질주의자, 세속주의자라는 표현도 써요. 돈만이 자신의 삶을 복되게 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이 현실주의자인 야곱은 독특하게도 어릴 때부터 자기 할아버지와 아버지에게 들었던 하나님이 계세요. 직접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하지 못했지만 그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할아버지가 잘 살게 되었고 자기 아버지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 그것을 자기도 받으려고 했다가 지금 이 지경이 된 거잖아요. 그런데 이 현실주의자인 야곱, 그러니까 이 야곱이 보이지 않는 이 현실 모두를 바치고 이 현실을 주관하고 계신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과정이 지금 28장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한 사람이 그 하나님 그분을 신뢰하고 믿음을 가지고 자기의 가치를 그분께로 이전하는 그 모든 내용이 지금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베델에서 꿈을 꾼 이 장면으로부터 시작되게 됩니다. 우리가 볼 때 믿음의 관계로 나아가는 첫 걸음을 떼는 이 순간이 하나님을 대면하는 곳이 지금 어디입니까? 광야죠. 그죠? 근데 여러분, 우리는 알잖아요. 하나님을 만나고 이제 그 관계가 깊어져 갈 것, 그것을 기대하며 보지만 지금 야곱이 처한 현실은 광야에 드러누운 겁니다. 루스드라, 혹시 800km가 떨어져 있는 하란에서 지금 집을 출발한 루스드라는 70km에서 80km 정도 떨어진 곳이거든요. 야곱이 노년 아닙니까? 근데 이 노년의 야곱이, 또 집에서만 지냈던 야곱이, 보통 평균 이스라엘 성인이 낮에는 길을 걷지 않거든요. 팔레스타인은 낮에 뜨겁기 때문에. 해가 지기 시작하면 어둑어둑할 때 걸어서 또 새벽 미명에 걷는다고 하거든요. 보통 일반적으로 20km에서 30km를 걷는다고 합니다. 그러면 70km에서 80km 떨어진 루스드라까지 한 걸음에 달려왔지만 이제 더 이상 걸을 힘이 소진해서 땅에 들어 누운 겁니다. 그리고 뭐 차자고 골라서 돌베개를 벤 게 아니라 옆에 있던, 제가 옛날에 청년부에 설교할 때 이런 표현을 썼는데, 그냥 돌베개 하나를 주워서 머리에 기댄 겁니다. 이걸 굉장히 낭만적으로 보시는데 아닙니다. 생명이 사활에 걸린 순간에 모든 것을 포기하고 들어놓는데, 왜냐고요? 저녁 때 걸어야 되거든요. 그래 이동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야곱은 걷지 못하는 겁니다. 모든 걸 포기하고 바닥에 들어놓아서 하늘을 이불 삼아 베개를 돌 삼아 누워버린 겁니다. 모든 것을 포기하고 누운 그때에 11절입니다. 한 곳에 이르러서 해가 진지라 거기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여러분, 왜 지금 이 사람이 여기 돌을 베고 자고 앉아 있습니까? 야곱이 돌기에게 베고 잠같이. 찬송가는 굉장히 낭만적이지만 지금 이 사람이 어머니와 공모해서 아버지께 축복받기를 사기극을 연출한 덕분에 쫓겨났고, 아니 에서가 자기에게 돌아올 그 복을 가로챈 사실을 알자 야곱을 죽이겠다고 마음을 먹지 않습니다. 그 사실을 알게 된 어머니가 황급하게 삼촌 집으로 피신시킨 거죠. 아버지한테 기도만 한 번밖에 안 하고 곧바로 출발시킨 겁니다. 부잣집에 살았던 야곱이 종 한 명 데리고 나오지 못하고 그 집을 급하게 탈출했는데, 여러분 나올 때 침낭도 못 가지고 나온 겁니다. 제대로 된 짐 못 챙겨서 나온 거죠. 그 지금 돌베개 하나 베고 누웠다. 인생으로서는 가장 처참한 순간이라는 것을 성경이 기록해 둔 거죠. 그런데 그 처참한 순간에 성경은 무슨 일이 있었다 기록을 하고 있습니까? 12절입니다.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그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야곱이 눕자마자 정신을 잃고 잠이 든 겁니다. 그죠? 여러분 잠시 사건이 흘러가고 있는데 잠시 멈추고요, 제가 하나 성경을 전체적으로 해석하는 틀 하나를 잠시 제공하고 다시 진행하도록 합시다. 지금 꿈을 꿨잖아요. 하나님이 성경의 어떤 인물들에게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죠? 그래서 말씀 가운데 그 사람이 깨달아 알고 이성적으로 동의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꿈이나 환상, 계시로 일을 하십니다. 왜 그러실까요? 한번 생각해 보신 적 혹시 있으십니까? 왜 하나님이 이 방법을 다르게 하실까요? 꿈이나 환상으로 일하실 때 또 다른 뜻들이 있겠지만 첫 번째 단계는 이와 같은 이유라고 다들 설명을 합니다. 야곱은 자기가 강한 사람입니다. 바꿔 말하면 자아가 센 사람입니다. 자아가 센 사람들은 깨어있는 동안 자기 삶을 스스로 컨트롤 하는 것을 놓지 않습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복조차 인간의 속임수로 얻어내려고 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의식이 깨어있을 때는 자기 컨트롤이 놓아지지를 않는 사람, 이런 자아가 강한 사람들을 하나님이 다루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꿈이나 환상으로 일하십니다. 왜죠? 자고 있을 때, 의식이 없을 때, 자기가 자기 자신을 주장하지 못할 때 하나님이 침투에 들어가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특별히 꿈이나 환상, 자아가 특별하게 강한 사람들에게 자주 사용하시는 방법으로 나옵니다. 자아가 가장 힘을 잃고 그때 그 환상과 계시를 통해 하나님을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꿈같이 환상같이 몽환적인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는 사람들, 그것도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꿈의 내용이 중요하죠. 여기까지는 아직 계속 성경을 보는 틀입니다. 꿈을 꿨는데 여러분 본문을 자세히 한번 읽어보십시오. 천사들이 어떻게 한다고 나와 있습니까?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그러면 뭘 밟고 오르락 내리락 한다고 지금 생각이 드시죠? 사닥다리 옆에 있으니까 그죠? 그럼 제가 질문을 한번 저는 제 생각에 옛날에 제가 성경을 읽을 때 천사는 날개가 있는데 사다리를 왜 밟지? 그지 않습니까? 제가 이상한 겁니까? 날개로 날아가면 되는데 근데 지금 본문에 날개를 가진 천사들이 사다리를 밟고 올라갔다라고 합니까? 오르락 내리락 했다고 합니까? 그죠? 오르락 내리락 했다는 거죠. 날았다라는 표현이 더 가깝습니다. 제가 왜 갑자기 이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는 어떤 성경의 영상이나 그림 언어가 펼쳐질 때 이 그림 언어에 대한 해석을 하고 지나가거든요. 일반적으로는. 근데 이 해석이 다시 신약에 나오면 정확하게 해석이 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해석을 보류하고 놔두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왜냐고요? 제가 이전에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계시하시는 그러니까 선지자들을 통해 다니엘이나 이사야나 예레미야 선지자들을 통해 이 땅에 임할 징계에 대해서 계시하실 때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다라고 했죠? 하나님은 그 계시가 그 징계가 이 땅에 이루어지길 원하는 마음에서 증거하실 걸까요? 아니라고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 마음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이루어졌는가 아닌 걸로 졌는가 사람들이 찾기에 혈안이 돼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목적은 그들이 경고를 듣고 사람들이 돌이키게 하는 게 하나님 목적이셨거든요. 그런데 본문의 이 내용은요. 좋은 내용이잖아요. 그죠? 왜죠? 지금 이 환상을 보고 야곱이 16절에 고백을 했잖아요. 뭐라고 고백합니까?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걸 알게 됐다는 거잖아요. 이 그림을 통해서. 그러면 이 하늘과 땅 사이에 연결되어진 사닥다리라고 말하는 것이 이게 뭘 의미하는 책임이죠? 체험이죠? 하나님과 자기가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을 그가 이 그림을 통해 깨달았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향해 친히 말씀을 전해주시는 그 모습을 통해 그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심을 그가 깊이 체험한 거예요. 자, 그런데 구약에서 하는 말씀은 신약에서 동일하게 사용이 됩니다. 여러분 제가 질문을 다시 하나 드릴게요. 주일 설교가 수요 성경 공부는 아니지만 구약을 해석하는 관점이 있어요. 그죠? 근데 구약을 해석하는 관점이 신학이라는 미명하에 여러 가지로 해석이 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구약을 해석하는 관점에 대해서 예수님이 분명한 해석학적 논지를 밝히셨어요. 예수님은 분명한 구약의 틀을 밝히세요. 구약은 무엇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서 구약이라는 전체를 보는 틀 자체를 밝히셨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성경을 해석하는 기준이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설교에 다 들어있어요. 근데 오히려 아이러니하게 사람들은 로마서를 더 주목해요. 아무래도 예수님 설교가 훨씬 더 중요해요. 그래서 사복음서가 훨씬 연구가 잘 되어야 하고 특별히 예수님의 산상설교는 그 산상설교를 통해서 메시아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의 뜻을 정확하게 이해해야 나머지 뒤에 서신서가 이해가 되는 거죠. 자, 예수님이 직접 지금 이 말씀을 해석하신 구절이 나와요. 요한복음 1장 51절입니다. 한번 찾아가 보실래요? 요한복음 1장 51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고향에 정통한 사람들은 이 말씀 딱 들으면 뭘 떠올렸을까요? 야곱이 베델에서 경험한 사닥다리를 딱 떠올립니다. 그죠? 안 그렇습니까? 지금 그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신 겁니다. 그런데 이전에 무슨 사건이 있죠? 여러분 요한복음 1장은요. 요한복음의 주제가 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근데 하나님의 본질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가? 나다나엘을 만나니까 나다나엘이 예수님의 지혜를 듣자마자 당신은 정말 하나님이십니다 하니까 예수님 뭐라고 하시죠? 지금 이 구절을 말씀하시는 거죠. 너가 내 지혜를 듣고 지금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느냐? 아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네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설명하는 주님이 하시는 사역이 뭐라는 거죠? 하늘과 땅을 연결해 주시는 사역이죠. 잘 알고 있죠. 그 사역 없이는 인생이 하늘로 갈 수도 없고 하나님과 관계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그림 언어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늘에 계신 하나님 그분과 온전하게 교통할 수 있게 됨을 설명하는 그림 언어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죠? 정확합니다. 정확한 그림을 야곱이 먼저 하나님 그분께서 이 그림 언어를 보여주심으로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고 있다라는 것을 바꿔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하게 하시는 광의의 개념으로서 그러면 사닥다리라고 번역하는 바람에 이게 오해가 굉장히 생겼는데 사실 원문에는 사닥다리라고 나와있지 않습니다. 원문에는 지시대명사로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영어 성경들도 번역을 어떻게 해놨냐면 온 잇 온 힘이라고 되어있습니다. 제가 갑자기 영어를 써서 죄송한데 온 힘이라고 하는 건 누구를 뜻합니까? 야곱 자신을 뜻, 야곱 위에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에 하나님과 교통하게 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요 사닥다리를 쓰시지 않고 야곱을 쓰시지 않고 누구 위에요? 인자 위에. 지금 그 말이잖아요. 그걸 뜻하는 거예요. 인자 위에 예수님으로 인해서 사람과 하나님이 교통을 하기 시작한다. 그게 예수님의 사역을 밝히시거든요. 그 야곱이 사닥다리라고 생각했을 때 야곱이 이름이 뭐죠? 뭘로 바뀌죠? 이스라엘로 바뀌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을 뭐라고 부르죠? 새 이스라엘이라고 부르는 거죠. 지금 그걸 예수님이 신약에서 우리에게 보이시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다리가 되어주시는 예수님 그분의 사역을 상징하는 그 체험을 야곱으로 하여금 하게 되는 거죠. 자, 여기까지는 성경을 보는 틀입니다. 해석 관점입니다. 자, 그러면서 하나님이 13절과 14절에 보시면 땅과 자손에 대한 약속을 야곱에게 하시죠. 무슨 말입니까? 할아버지와 아버지에게 주셨던 그 약속을 직접 야곱에게 확인하시는 겁니다. 그럼 숨가쁘게 걸어왔는데 숨을 한번 고르시고 다시 한번 돌아가 봅시다. 스토리로 야곱이 지금 어디 누워있습니까? 흙바닥 위에 누워있는 겁니다. 자기 삶 자체를 내놓은 잠들기 전에 무슨 생각하고 잠들었을까요? 내가 그 복 주신다고 해서 그 복 얻기 위해서 사기극까지 버리고 복 받기 위해서 난리를 했는데 지금 그 복 다 어디 가고 나는 지금 뭐 하고 있지? 아마 야곱은 분노하면서 잠들었을 겁니다. 근데 더군다나 지금 야곱 곁에 아무도 없어요. 야곱은 일평생 어머니 수하에 있었던 사람이잖아요. 부모, 형제, 친구, 세상의 연이라면 다 끊어진 겁니다. 그런데 거기 하나님을 만남으로 야곱의 인생이 전화위복의 은혜를 경험한다는 거죠.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15절에 이게 오늘 주제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는 어디 가지 않았다. 네 머리 위에 있다. 네 머리 위에 있다. 네 돌베개 베고 자는 그 머리 위에 있다. 너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끊어졌고 철저하게 버림받았지만 나는 너와 여전히 관계를 맺고 있다. 사람들은 야곱을 사기꾼이고 형편없는 인생으로 생각하는 그때 하나님은 야곱을 자기 품에 품어주시고 15절의 말씀을 하신 거죠. 15절의 요지가 뭡니까?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함께 한다. 두 번째는 너를 통해서 나의 뜻을 이루겠다. 누구한테 하신 말씀입니까? 이 사기꾼한테 하신 말씀입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이 만약에 하나님이시라면요. 야곱이 지금 이렇게 3일길 가다 누웠다 일어났으면 여러분 같으면 제일 먼저 야곱에게 무슨 말을 하시고 싶으세요? 한번 솔직히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뭔 말부터 하시겠습니까? 너 앞으로 사기치지 마. 너 인생 그렇게 살지 마. 우리 같으면 그렇게 먼저 말하지 않겠습니까? 너 이제라도 제발 말씀 안에서 똑바로 걸어가.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이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당신의 사랑의 약속을 먼저 일깨워 주시네요. 세상 사람들이 너를 다 버려도 나는 너와 함께 한다. 세상 사람들은 너를 볼품없다고 여길지라도 나는 너를 통해 구원의 일들을 이루어 간다. 여러분, 어떻게 인간이 옛 삶을 버리고 바른 삶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까? 먼저 시작되는 하나님의 이 사랑 때문에 가능하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우리는 새로운 삶으로 거듭나게 된다라는 것을 성경이 반복하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다행히게 야곱은 이 한 번의 하나님의 만남과 은혜와 감격으로 하나님 그분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나아가지 않습니다. 죽기 전에야 겨우 그 하나님의 의도를 알아가는 인생이 야곱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우리에게 은혜가 됩니다. 얼마나 다행입니까? 그런데 야곱을 하나님이 일평생 두시고 하시는 말씀이 이사야서 41장 14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더러지 같은 너 야곱아, 개역 성경은 지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니라. 본문은 지렁이라고 되어 있지 않은데 왜 우리나라 사람들은 지렁이라고 했을까요? 흐물흐물거리는 뼈대 없는 인간, 지조 없는 인간이라는 걸 드러내기 위해서죠. 오늘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을 때 하나님께 들러붙었다가, 내 세상에 돈이 더 큰 것 같으면 세상으로 갖다 붙었다가, 정말 형편없는 인생인데 여호와 하나님은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된다 라는 거.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십니다. 이전에 어떤 분이 책을 많이 읽으시고 철학에 심취하신 분이 교회를 다니셨는데, 그분이 성경을 읽으시고 나서 성경을 도저히 못 읽겠다, 이런 책이 어떻게 기독교의 경전이 될 수 있냐라고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책을 읽어보니까 읽을 만한 가치가 없대요. 니체만큼도 읽을 만큼 가치가 없대요. 여러분, 철학책은 인간의 사고를 풀어낸 책이지만 성경은 사건을 나열한 책이에요. 그걸 아셔야 돼요. 제가 성경의 코드를 모르셔서 그렇다라고 했습니다. 사건으로만 보면 유치하기 짝이 없죠. 사실 여러분, 창세기부터 지금 기록되고 있는 이 모든 사건들, 우리가 앞서 봤던 노아 같은 경우는 포도주 마시고 자식 저주하고, 롯은 술 먹고 딸하고 동침하고, 이런 말이 안 되는 이야기들을 다 실어놓았잖아요. 그런데 이 성경을 읽는 코드가 있어요. 성경을 읽는 코드가 뭐죠? 여러분, 첫째는요, 성경에 나오는 모든 사건, 인간은 웃기는 존재라는 겁니다. 형편없는 죄의 존재라는 겁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이 성경을 관통해야 되는 코드는, 이 허물투성이의 인간을 하나님은 끊임없이 살리시고 사랑하시고 세우시는 사건이 성경의 핵심 주제라는 사실입니다. 그 코드를 통해 성경을 읽으면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보게 됩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그겁니다. 아담에서부터 모든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죄기를 갖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사랑을 베푸셨습니다. 설령 그것이 인생의 폭풍으로 그들을 붙들어 세우실 때라도 하나님은 그들을 바로 세우시기를 애쓰시는 분이시라는 걸 증거하고 있죠.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28장 15절은 동일하게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좀 완벽하게 살아서 오늘 우리가 누리는 것들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소망이 있어서 하나님 우리를 먼저 택하시고 그리스도의 자녀로 부르신 게 아닙니다. 우리도 동일하게 형편없고 죄 가운데 거하지만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먼저 선택하시고 약속을 해주시는 겁니다. 그냥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오늘 이곳에 서 있고 그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라는 것. 그럼 15절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28장 15절입니다. 여기 너에다가 자기 이름을 넣어서 한번 읽어보실래요? 시작. 내가 정지훈과 함께 있어 정지훈이 어디로 가든지 정지훈을 지키며 정지훈을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정지훈에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정지훈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이 약속의 하나님은 오늘 동일하게 우리 삶 가운데 임재해 계신 하나님이심을 믿고 그분을 바라보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향유 반주에 맞추어 말씀을 생각하시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변하지 않고 소망이 없습니다. 근데 야곱이 알아갔던 그 하나님, 그분의 사랑, 그 가치가 세상 위에 넘쳐난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그가 드디어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의탁하게 됩니다. 언젠가 우리에게도 그런 날이 오겠죠. 그날을 위해서 매일 하나님께 시선을 맞추고 걸어가는 인생이 되기를 애써봅시다. 도우심을 구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변함없는 인상들을 향해 어떻게 사랑해 오셨는지 또 어떻게 사랑해 가실지를 야곱의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변함없는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닌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께 소망이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이 이곳에 머물러 있기를 가슴 아파하며 주의 말씀 가운데 주님께 자라가기를 소망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주께로 시선을 맞추고 우리의 사용권과 우리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그날 아버지께서 우리를 통치하시고 다스림으로 우리로 그리스도인답게 살게 하실 것을 기대합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은혜 베푸신 아버지께 예배드리며 또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연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직 주님께 시선을 맞추고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